인생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모자라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에 들려드린다면 늘 풍성히 채워서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의 기적은 주님을 좇는 수많은 군중을 향한 사랑의 역사였다고 하면 오늘의 내용은 그를 따르며 섬기는 제자들의 위기와 고통에 처해 있는 형편을 해결해 주시는 조금은 사적인 표현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표적은 주님께서 친히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이적이면서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위기나 절망이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생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28절에서 31절의 내용, 즉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은 침묵하고 있고 다만 이 마태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첫 번째로 보면은요, 메시아와 그를 따라 일하는 자들의 자세를 오늘 이 기적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의 떡을 배불리 먹은 군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야단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6장 15절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심을 확신하고 이런 육신적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계속 군중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요한복음 기록된 내용에서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인기를 조금 더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유혹을 피해서 제자들마저도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고 홀로 어두운 산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뵙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라면 역시 반드시 따라야만 할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휘말려 신령한 것은 뒷전이고 그 인기를 누리기에 급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꾼을 신령하게 사용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것은 예수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제자들은 이 갈릴리의 형세를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밤바다를 건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처럼 위태롭기만 하고 5천명이 넘는 사람을 기적으로 먹이던 그 권능의 주님은 바람 속에 고난당하면서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줍지 않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역시 여기서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안할 때야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진가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수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바로 바람 앞에서임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역사 속의 인생 항해와 인생의 바람을 괴롭게 노저으면서 건너면서 의외로 이 바람을 만나는 경우가 대단히 흔하고 어떤 바람이든지 바람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것은 너무 흔한 경우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가리켜 뭐랍니까? 뭐라 그래요? 바람 맞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람 맞히지 마십시오. 주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뭡니까? 예수님 바람 맞히는 겁니다. 그러고야 행복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뇌졸중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중풍을 맞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 중자, 바람풍자,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고통을 남은 생애에 짊어지는 이것도 역시 바람 맞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행이라는 것도 불다가 그치는 풍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고통은 대개 바람 맞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은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바람으로 일렁이는 파도는 물의 표면을 계속 변형시키면서 두들기고 쏟아지고 부딪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것이 일반입니다. 내가 바람에 강하게 맞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셔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바람을 이기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배를 크게 지어서 띄우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가보세요. 요즘은 적어도 만톤급이 가까이 되는 카페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거친 제주 바다일지라도 그 큰 카페리를 타면 이게 밖에 바람이 부는 건지 안 부는 건지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다가 바로 큰 방주,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방주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우리는 바람 앞에 의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5절 그랬는데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밤을 세 개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시간제에서는 밤을 네 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밤을 시간을 쟀습니다. 아마 사경이라고 하는 거 봐서 로마인의 시간 계산 방식으로 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의 시간을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새껏 풍랑 속에 노를 젓던 제자들은 새벽녘에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뵙지만 이미 그들의 눈은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서 지쳐져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물신을 양쪽에 크게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뉴스에 보도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적어도 다른 장치가 없이 맨발로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5천명을 기적의 떡으로 먹이시는 주님이시라면 왜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이미 지친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바로 볼 수 없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몰라보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계입니다. 힘겨운 인생의 항해를 끝내고 주님을 만날 때 같은 경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평탄한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고난의 바다에 인생의 노를 젓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풍랑으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비극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들어듣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유령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령 만났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스스로가 허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유령이라는 말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타스마라는 말입니다. 판타스마 그런 말인데 유령이라는 말 외에도 흑개비, 환령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본래 판타조, 판타조에서 온 말입니다. 판타조라는 말은 생각하다, 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서 스스로 보는 겁니다. 이게 유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령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자신이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령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착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놀라 소리 지른 것은 자신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둠과 공포로 인한 착각 때문이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그러나 뚜렷하게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죠. 고난당하는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꼴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얄미워서 그냥 지나가겠는데 주님은 따스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응에 치우치심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류는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바람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고 하니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이불을 바람맞힌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헛된 속임수에 바람맞고 헛된 일들을 하며 결코 자신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이라는 무서운 죄의 풍랑의 바다 위로 오셔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마땅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이제는 그를 순종하는 자들의 고난과 절망의 장소에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마음에 오셔서 같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위로의 그리고 소망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28절에서 31절에 바로 다른 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급한 베드로의 덤벙대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여기서 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위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급하고 대담한 일면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에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지요. 이러한 조금은 즉흥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라 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역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케 합니다. 아직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흥분된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나 급하고 즉흥적인 그의 믿음의 눈은 이내 파도 속에서도 조용히 서 계시는 예수께로부터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바람으로 옮겨가고 감격과 흥분은 다시 두려움과 혼란으로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30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자라고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사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흔한 일이었을 것이고 수영도 잘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주님 앞에서 이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마태의 기록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가장 약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들 경험 속에서 더러 깨닫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는 그곳에는 주님도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친 풍랑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도 역시 그의 천성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떤 잘못이든지 또는 실수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와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같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에 이끌릴 때 베드로는 비로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허약한 베드로에게 따끔한 충고를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주님의 책망에는 우리가 세상의 폭풍과 파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를 일러주고 계시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바람에 혼란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적은 연고이고 그 영원한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약속에 흔들림이 없다면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든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이것은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요동치는 어떤 바람이나 물결의 요동에 관계없이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불러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이죠. 이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의 시련의 역사는 그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더 큰 확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들을 뒤에 남겨두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닥친 늘 있는 갈릴리의 풍랑 그것은 그 시간 속에서는 괴로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지만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주님께 대한 확신은 더 커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배에 가까이까지 오셨을 때에도 바람은 여전하고 힘겨웠지만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비로소 풍랑은 그치고 평안히 모두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함께 타고 가는 배에서도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모습을 이미 같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상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들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거친 인생을 항해하는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배인 교회도 때로 바람과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감당한다면 그 풍랑을 거친 후에는 주님의 더 큰 영광과 위엄으로 결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 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의 역사를 인하여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경 속에서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매 순간 풍랑의 말미마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과 같으면서 주님의 이적과 사랑의 역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인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비록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긴 했지만 군중들이 아닌 제자들만의 배에서 있었던 체험은 제자들에게 예수도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끼쳤고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너편에 이르렀고 질병과 불편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기별해서 그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 형태대로 주님께 요청하여 나음을 얻고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게 허락하여 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나음을 얻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바람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어린 사람이거나 별로 굴곡을 겪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을 수없이 거쳤는가 하면 가까이는 IMF라고 하는 고난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새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유행의 바람도 각 개인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풍랑과 같은 것들이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체험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거센 경량의 물결이 이 시대와 개인을 거쳐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거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사람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신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찾아주시고 역사하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일꾼이라는 사실과 그의 백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분명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죄인 된 채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신을 제물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 항해에 예수기도를 함께 타게 해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늘 고요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